95편부터 계속 100편의 시는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96편은 여호와를 찬양할 그 여호와 찬양에 대한 권고의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그러지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지었다는 것은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절에 그랬습니다. 새 노래는 일반적인 유행가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시편의 그 시와 같이 완전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불려지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은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그게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노래를 할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새 마음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시편 저도 많이 읽었잖아요. 시편의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시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새 노래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수없이도 읽어보면서. 예. 노래하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찬양이지요. 예. 여기서 여호와, 창세기 1장은 엘로힘,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로 말씀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통치에다가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할 때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그랬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고 실수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합리적인 아내의 말을 듣고,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백성이 태어나게 되죠. 그때가 76세입니다. 아, 86세. 그런데 99세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96자, 16장에서부터 17장 사이가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게 해라. 엄청난 말씀을, 이것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바꿔진 거예요. 예. 높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공주가 무엇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모든 신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증명을 어디서 정확하게 해주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러니까 이 12단계 이거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성경 전체가 싹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월절 탈출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합니까? 전체의 그 신들을 때려친 것이 열 가지의 재앙이에요. 그럼 마지막에는 누구를 때려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바로를 친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일계명,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마라. 이 우상을 만든 자를, 우상에게 절하는 자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너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우상이 무엇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누가 절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묘 앞에서 절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은 신약에서는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손자 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거 우상 숭배고,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봐야겠어요. 봐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시게 되지. 그러나면은 그냥 넘어가 볼 수가 있으니까. 출애굽 2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 20장. 4절부터 우리 5절, 20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내 생명을 주관하겠습니까? 아내가 내 삶을 주관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주관하겠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느냐, 이것을 가볍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주었던 이유는 태어나게 만들려고 그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서는 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그냥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가 외치잖아요. 교회 오래 있기 때문에 터줏대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형님이 먼저 태어났다고 이 막둥이한테,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산 지 얼만데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인제 태어나고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뭐 정신병자든가 아니면은 이것은 사이코든가, 어떻게 자기의 막둥이한테 너 인자 태어난 거에 그런다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식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헛된 것을 보면서 일반적인 생활에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때로는 발전 안 된 이유가 지역 속에 들어온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을 못 캐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열려진 교회가 아니고는 1000번을 전도해와도 좋은 사람들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게 되면 교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서 있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메시지가 아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는 그의 말씀이 온 우주에 주어진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시간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것은 하늘을 지어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 때문에 눌릴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믿어진다면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외면적인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아니라면은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헛것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헛것 믿고 다니는 거예요. 헛것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자유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드립시오만은 다음에 앞으로 내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이 은사, 이걸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우리 공동의회에서 했던 3대 동일신앙연구소 반드시 설치하도록 공동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삶을 행해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 장로님들에 의해서 3분의 2만 하면은 그 법을 시행해 가는데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연구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동의회에서 다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3분의 2가 결정을 해주면 되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갈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처음 내가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포한 거 아니라 이미 법으로 선포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이미 공동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퍼석퍼석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구나. 그러기에 내가 진정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새 노래를 노래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고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내용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게 되면 존귀와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신앙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야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에서 예표론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림자적으로 만들었던 성전이시구나.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성소에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시도 없이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게 신학적으로만 알게 되면 베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이게 촉촉하게 내게 와서 달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촉촉하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면 성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분명하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 그 교회는 존귀와 위엄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어때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많이 나고 이 대단한 뭐 능력인 것 같지만은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렇다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내 자신 성전인 것을 바르게 알고 갖고 나가야 되고 교회가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교회인 걸 알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번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지금 이 시편이 내 시편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목사여도. 그러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저 밖에 나가면 목사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가도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 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그런다고 떵떵거리는 그런 교회의 목사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놓았다. 네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맞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성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살아봐야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이 삶이라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이로 하지 않고 7절이면 만국의 족속들아 그랬습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라. 여호와께 돌리자. 두 번이야.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 돌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그의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통치자 여호와 그는 장차 오셔서 심판할 심판주가 되신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궁정은 왕궁인데 성전에 들어간 걸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예배에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천하 만물을 만민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을 만나러 오시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 왕궁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대통령은 만나는 회담하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 가슴속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드려온 우리의 심정까지를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감히 교회에서 예배가 흐트러지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엎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95편 6절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마음도 늘 타락된 본성에 의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타락된 본성은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탄식을 하면 회개하고 나와야 돼. 그래 내가 무섭고 또 무섭고 무섭고 또 무서운 것이 찬양대에 서기 전에 그렇게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말을 하고 목사를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찬양대 나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오래 가면은 교회는 이건 박살 나쁜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말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교회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1년, 2년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1년, 2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음정, 박자, 노래 이게 무슨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새 노래로 너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썩고 문드러진 걸 가지고 겉으로 나타나서 찬양한다. 누가 받아주겠냐 그 말이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그 인격을 흘러내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우리가 또 부족하지만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이죠. 그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교리로 까들려 있지만은 시편에서 보게 되면 그의 인격,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가 다 녹여있는 게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잠언서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잖아요. 그러기에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는 이제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왜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심판주이신 사실을 11절부터는 말씀을 하신 거이지요. 공평하게 심판할지로다 하면서 11절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는,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노래하라는 것이 앞에서 세 번 나왔지 않아요? 즐거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즐거워. 왜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모든 보좌는 한마디로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습니다만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0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려 나가는 게 편파적으로 어디로 치우친다면, 하나님이 만약 치우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보세요. 쫙 가는데 저는 그때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걸 잘못하면은 돌로 쳐서 죽, 칼로 죽였을 때 열심당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태 세리와 같은 사람은 세금 걷어들이는 돌로 찍힘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마주대하면 서로 싸워서 죽일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있으면서 그 가운데 가느냐, 그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다스리심이 너무 공평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상급도 그 진실하심에 의해서 쌓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께 찬양해올라 권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에 되었던 모든 것들을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하시는 것에 그 진실하심에 의해서 심판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꼭 붙들고 오늘 아침에 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절로 나오는 멋진 그러한 생활이 오늘부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